이제는 적응이 되셨겠죠? 매주 수요일은 고뉴부가 고르고 또 고른 고고 뉴스로 시작합니다. 서울신문 정치부 손지은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젯밤에는 잘 잤어요?
네, 어제 일찍 잤습니다.
잘했군요. 네. 그랬더니 최애라님도 잘 주무셨다고 합니다. 어제는 잠을 잘 자고 일어났더니 몸이 가볍네요. 아침 먹고 운동 나왔습니다. 기분 좋아요. 오늘도 뉴스 잘 들을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렇게 잠을 잘 자고 일어나면 아침부터 그냥 하루 종일 컨디션이 좋잖아요.
네, 벌써 운동 나가실 정도로 컨디션 아주 좋게 시작하신 것 같습니다.
김선정님은 하루 출근했는데 수요일이라 그런지 아침부터 기분이 좋네요. 오늘도 알아듣기 쉬운 고뉴부로 시작해봅니다. 그렇죠. 3월 1일이 휴일이었으니까 하루 출근하고 둘째 날 됐는데 수요일이고 야 이제 이틀만 더 나가면 되는구나 또 이런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뭐 김미용님, 이상경님, 또 박용희님, 송대규님 문자메시지 쭉 많은 분들이 지금 보내주고 계시고요. 유튜브가 오늘 활발하네요. 하루 시작은 고뉴부와 함께 김영환님, 또 웃는 개구리님 안녕하세요 뭐 등등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많은 분들과 함께 고고뉴스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고고뉴스 첫 번째 내용은 정부가 어제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서 약 15조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안을 상정해서 의결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4차 재난지원 규모 또 대상 발표가 된 것이죠?
네. 전체 규모는 19조 5천억 원이고 이 안에서 추경으로 예산을 마련하는 그렇죠. 게 15조 정도가 되고요. 기존에 이제 짜여진 예산, 기정예산 4조 원이 투입이 됩니다. 총 690만 명이 지원을 받게 되고요. 가장 많이 달라진 점은 그동안 3단계로 지원됐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이 5단계로 확대 개편됐습니다.
그래요?
일단 가장 많은 금액이 지원되는 업종이 500만 원인데요. 여기는 이제 지난 1월부터 집합금지 조치가 이어지고 있는 곳들입니다. 이런 곳은 500만 원, 노래방 등이 포함이 되고요. 500만 원이 지원이 됩니다. 그다음 단계가 이제 400만 원 지원 받으실 분들이 집합 금지였다가 제한으로 다소 완화된 곳, 학원과 겨울 스포츠 두 곳입니다.
네.
다음 이제 300만 원이 식당이나 카페처럼 영업 시간이나 이런 그렇죠. 제한을 받으신 자영업자분들 300만 원. 그리고 일반 업종도 피해 정도에 따라서 여행이나 관광업처럼 매출이 많이 감소한 곳은 200만 원. 그 외의 곳은 100만 원. 이렇게 다섯 단계로 지급이 됩니다.
그렇죠.
또 이제 전기세도 최대 150만 원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 집합금지의 경우 50%까지 감면 조치가 들어갑니다.
네.
그리고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 모든 업종에 대해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도 지원이 나가고요. 그다음에 이전에는 한 명이 이제 사업주가 계셔도 사업체 한 곳에만 지원이 나갔는데
네.
뭐 내가 두 곳, 세 곳을 운영한다. 그럼 이것도 다 하나하나 지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장님 한 명이 뭐 매장이 두세 개 있을 경우에 여기에 이제 매출 상황 봐서
네.
거기에 따른 지원을 해준다라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소상공인 현금 지원 대상이 3차 때보다 105만 명 정도 늘어나서 385만 명으로 확대가 됐고요.
네.
이제 가장 관심 많이 받았던 부분이 새로 추가된 지원 대상들이
그렇죠.
있습니다. 그동안 소득 파악이 안 돼서 지원을 받지 못했던 전국의 노점상 4만 명에게 50만 원씩 지급이 되고요. 또 학부모, 부모의 실직이나 폐업으로 어려움 겪고 있는 대학생들한테도 250만 원의 특별 근로장학금 명목으로 나갑니다.
네.
그리고 우리 고뉴부 많이 들어주시는 택시기사분들 중에서도
예.
네, 법인 택시기사님들 8만 명에게 고용안정지급 70만 원 추가로 지원이 되고요. 정부가 이제 내일 추경을 국회로 보냅니다. 그럼 국회에서 심사를 해서 일단 오는 18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고 3월 말에 지급한다. 이런 계획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 예산 4조 이상 있었고 또
네.
15조 원 규모의 추가 경정이 합쳐지면서 총 19조 5천억 규모의 4차 지원이 진행이 됩니다. 뭐 흔히 말하는 이제 두텁게
네.
진행이 되는 부분인데 이렇게 뭐 사상 최대 규모의 재난지원금 규모가 나오니까 또 여기저기서 이제 재정 걱정하는 목소리가 들리고요. 곳간 걱정하는 또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목소리가 크게 들리는 것이죠.
네, 어제 홍남기 부총리가 이제 요 관련 추경 내용을 발표하고 페이스북에 글을 남겼는데
네.
정부 지출이 늘어나면 그만큼 반드시 국민 누군가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이 점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렇게 소회를 밝혔고요. 그러니까 홍 부총리의 설명에 따르면 국가 채무 비율이 우리가 그렇게 절대적인 수치가 나쁘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OECD 평균에서 뭐 나쁜 성적은 아니지만 증가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른 것은 맞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고령화라든지 초저출산 이런 문제들이 심각해지고 있어서 대응을 해야 된다. 네. 이런 취지의 설명이 있었고요. 또 여러모로 굳은 소리를 듣더라도 재정당국의 목소리를 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이 부분이 포인트였던 것 같은데.
본인은 본인의 일, 역할을 최대한 할 수밖에 없다.
네, 이제 고위 당정청 계속 이제 요 재난지원금 규모를 확정하는 당정청 회의에서 뭐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홍 부총리랑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에게 당신들 정말 나쁜 사람들이다라고 다그치기도 했었고, 그리고 일단 추경안이 내일 국회로 오면 아마 금액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당정청이 이제 짜놓은 예산이기 네. 때문에 야당의 의견 어떤 부분을 깎고 어떤 부분을 늘려야 될지 아직 반영이 안 된 상태고 네네. 민주당도 이제 20조 그러니까 한 5천억에서 6천억 원 정도는 증액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국회 심사에 임하기 직전에 홍 부총리가 좀 선제적으로 이런 메시지를 내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국회 심의 과정에서 금액이 조금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좀 달라질 수 있다라는 부분도 우리가 알고 있으면 좋겠군요. 자, 이번에는 이 얘기 좀 해볼게요. 어제 이 뉴스 접하면서 많은 분들이 김 빠지고 화나고 네. 이게 뭐야?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주택 안정을 위해서 신도시를 조성한다라는 얘기는 이 정부 들어서 꾸준히 나왔었고 이 정부의 이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의 최대 기조는 투기를 막는 것이다 라는 것이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관리해야 되는 어떤 곳이고 이런 것들을 좀 집행해야 되는 곳들 한국토지주택공사 우리 LH라고 하죠. LH 직원들이 시세 차익을 노리고 광명시흥 이 신도시 지구에 땅 투기를 했다. 라는 의혹이 나왔어요.
네, 일단 먼저 LH가 뭘 해야 하는 곳인지 알려드리면 이제 한국토지주택공사법 1조를 보면요. 이제 토지의 취득, 개발, 비축, 공급, 또 도시의 개발 정비, 주택의 건설, 공급, 관리 업무를 수행해서 국민 주거 생활의 향상과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국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게 목적이다라고 돼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LH 직원들이 광명과 경기도 광명과 시흥 신도시 지구 내 약 7,000평, 2만 3천 제곱미터죠. 이 토지를 신도시 선정이 발표되기 전에 매입해서 투기를 했다. 이런 의혹인 겁니다. 이 의혹은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변이 어제 기자회견에서 밝혔고요. 이 두 단체가 이제 제보를 받아서 무작위로 토지 대장을 대조해 봤더니
네.
LH 직원들의 이름이 무더기로 나온 겁니다. 만약에 이게 다 사실이면은 공직자윤리법이랑 부패방지법 위반 가능성 굉장히 높고요. 네. 일단 이들이 어떤 식으로 투기를 했느냐. 2018년 4월부터 작년 6월까지 10여 명, 지금 12명, 14명 이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제 LH 직원과 그 배우자들이 총 10개의 필지 약 7,000평의 토지를 100억 원대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융기관에서 대출도 한 58억 원 정도 받았고.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 대출금이더만요.
네. 그리고 예. 토지보상 기준이 되는 그 크기만큼을 서로 나눠서 그러니까 좀 기획을 한 걸로 보이는
전형적인
상황이죠.
사실 투기하는 사람들이 하는 방법이긴 해요. 예.
네. 그리고 사실 광명과 시흥 지역은 지난달 24일에 3기 신도시로 선정이
그렇죠.
됐기 때문에 이들이 사전 정보를 갖고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그렇죠.
국민들에게 딱 여기에 신도시를 만들겠습니다라는 발표가 나오기 전에 사전 정보를 통해서 사익을 취하려고 했던 거죠.
이 비밀을 또 유지하고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참여연대도 이제 LH 임직원들의 신도시 예정지에 누구보다 앞장서서 이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데 이런 투기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 확인돼 매우 실망했다. 이러면 국민들의 불신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을 했고요.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LH가 어제 일단 의혹이 제기된 직원을 모두 직무 배제했고 전수조사하겠다고 밝혔고요. 정세균 국무총리도 신속하게 조사를 해라. 그리고 혹시나 다른 택지 구역에서도
그렇죠.
이런 일이 네. 있는지 꼭 살펴라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지금 뭐 14명, 12명 이렇게 나오는데 동명인이 있는 걸로 또 알려지고 있고 일단 직무 배제된 건 12명인데
네.
전수조사 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참여연대 민변 이쪽 얘기를 들어보면 제보를 받고 뭐 전체를 다 털어본 게 아니라 변호사 한 분이 이걸 하나하나 찾아봤더니
네.
이만큼 나왔다는 거예요.
일단 요 광명과 시흥에서만 그렇죠. 이렇게 나온 겁니다.
전수 조사를 하면 또 얼마가 더 나올지도 모른다라는 얘기들도 들려옵니다.
네.
아, 이게 참 아, 집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고통받는 일반 시민들이 국민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기운 빠지고 화나는 뉴스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이후에 제대로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고고 뉴스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부모가 자녀의 위치를 추적한다든지 아니면 스마트폰 대화를 확인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사생활 침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인권위의 어제 결정이 이제 초등학교 6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 이 학생들이 인권위에 진정을 한 겁니다.
네.
아, 진정인들인 부모에게 자신의 휴대전화 사용 내역 또 위치 추적 등 정보를 제공하는 앱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한 업체와 이를 관리 감독하는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해서 진정을 제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가 인권을 침해했어요. 게 아니라
네.
이제 부모가 이걸 통해서 볼 수 있는 앱을 만든 곳과 이것을 관리해야 되는 방통위에 진정을 제기한 거고요.
네.
이제 전기통신사업법상 이도통신사는 청소년 가입자에게 유해 매체물과 음란 정보를 차단하는 앱 등을 제공하도록 돼 있어요.
네.
그런데 일부 민간 앱이 이걸 깔면 이 안 좋은 사이트만 차단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는지 누구랑 통화를 하는지 또 뭐 메신저를 누구와
대화 목록이라든지
대화를 네. 다 볼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 진정한 청소년들이 이거 인권 침해다라고 주장을 한 거고요. 그런데 이제 이 앱을 개발한 회사 측에서는 부모의 교육권을 기술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인권위가 이제 부모의 친권과 자녀 교육권은 자녀의 행복과 이익을 중시해야 한다. 그러니까 친권이나 자녀 교육권은 아이를 행복하기 위해서
그렇죠.
하기 위한 거죠.
네.
그래서 이를 고려하지 않고 부모의 친권이나 교육권을 절대적 기준 또는 권리로 보고 자녀의 기본권보다 우선시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네. 결정을 내린 겁니다.
부모의 교육권도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지만
네.
뭐 친권, 교육권 이런 것들 분명 아이들의 인권을 위해서
네.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 라는 부분을 국가인권위가 짚어준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얘기 오늘 마지막으로 해볼게요. 일본이 지금 백신이 부족해서 접종이 늦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와중에 한 1,000번 정도 접종할 수 있는 백신을 버렸다고 해요?
네.
왜 버린 겁니까?
냉동고가 고장이 났습니다. 이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백신을 어떻게라도 한 방울이라도 아끼려고 다들
그렇죠.
특히 이제 우리 국내 업체가 개발한 최소 잔여량 주사기를 막 전 세계에서 원하는 이유도 이 백신을 한 방울이라도 쥐어짜서 다 쓰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제 일본이 어제 후생노동성의 발표가 있었는데 의료 종사자에 대해서 백신 접종이 진행되고 있는 한 의료기관에서 냉동고의 내부 온도가 상승을 해서 이 1,000회분 정도를 다 버렸다고 합니다. 이제 일본에서는 지금 화이자 백신을 접종하고 있는데 화이자 백신은 초저온 보관이 필수고요.
네.
그런데 이제 당시에 냉동고 온도가 27도까지 올라갔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걸 다 버렸다고 하고요. 일본은 해당 의료기관을 방문해서 이제 대체 냉동고 설치하고 고장 원인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고 이제 또 이 못 쓰게 된 백신은 다시 채워준다고 합니다.
아무튼 뭐 다른 나라의 이런 안 좋은 사례들 우리도 좀 눈여겨 볼 필요가 있는 게. 우리도 냉동 보관해야 되는 이 냉동고 관리 더 잘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모의 훈련이라든지 준비를 계속 해왔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고고 뉴스 여기까지 짚어봅니다. 서울신문 정치부 손지은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